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한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일본으로 파송하는 정지연 선교사님을 두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선교적 전략지로 계획했던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바울을 요청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앞부를 한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믿고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인 바울이 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복음이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럽이 바뀌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반응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바뀐 일들이 있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음의 걸음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쫓아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후에 첫 번째로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이유로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했던 의미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매우 돈독하게 그리고 관계를 꾸준하게 맺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설립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의외로 교회에서 사도의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만이 거의 유일하게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들이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보낼 때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왔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흉악하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설파하는 종교라는 것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로마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네로 황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위협성을 느끼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조짐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수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인과 동시에 바울에 대해서 곧 모종의 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매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하루는 정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마치 사형 판결을 받고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면 지금이 집행되는 시간인가 하고 불안해하는 그 심정과 똑같은 심정 속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그냥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도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밤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불안한 상황과 싸워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지탱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19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말하다가 제일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확신으로 이 하루하루를 버텼냐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분은 바울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19절의 후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믿는 우리가 어떤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민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말해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왔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막 말해왔는데 그리고 살아왔는데 만일 결과가 비참하게 나면 그동안 내가 막 떠들어왔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괜히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의 이 어려운 일들도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구나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토록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만일 이 일들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욕을 하고 조롱하겠는가 생각하면 그냥 나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불안한 가운데 붙들어야, 사도 바울이 만약 거기서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붙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결코 이 어려움 중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에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불안의 폭풍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면요.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은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불안해서 넘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결코 나를 비참하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내가 지금 불안해서 막 추측하는 여러 가지 추측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남편이 연락이 없이 늦어요. 아내가 암만 전화라도 안 받아. 그리고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아이들에게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요. 그냥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그리고 그 경험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연락이 계속 안 됩니다. 그 순간 계속 최악의 상상을 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왔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요. 내가 상상했었던 빈도수만큼 언제나 발생하지 않았고 행여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그 순간마다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황의 의미와 결과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 불안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구원관, 그날 저녁 붙들었던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신뢰와 확신 있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내가 믿는다라는 이 신뢰와 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불필요한 추측과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는 기도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불안과 그 불안을 위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외롭다라고 느끼고 외로움을 넘어서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들이 우리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참 너무 이상하게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참 불안해지다가도 금방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옵니다. 그리고 잠들면 일단 하루는 넘기는 겁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왔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어쨌든 그 국적은 캐나다 신분이니까 이제 편지가 도착하는데 전 세계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편지가 들어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이 기도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해지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내가 그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때 잠을 잘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은 그 하루를 넘긴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지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지 그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이 중보기도 노트는요, 그래서 생명의 책입니다. 이것은요, 하루를 넘기게 하는 평안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불안했는데 그가 이 불안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결론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의 힘과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는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었던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건데요. 다른 사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7번 이상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어떤 학계에서는 히브리 저자가 미상이다, 누군지도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체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이 패턴은요, 사도 바울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바울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의 힘을 통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생각에 그냥 저분들을 뭐 생각도 안 할 건데 이러면 기도 부탁하지 않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각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서 1장 7절 앞부분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뇌리에는요,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로마 식민지 내 도시들에는 의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던 중에 자생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그렇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되레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을 사도 바울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던 일들과 그리고 자결하던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모든 가설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일들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빌립보에서의 소중했던 추억이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랬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이 좋은 신앙적 추억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 부탁하면 그들은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추억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신앙적인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추억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던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추억들이 쌓이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요, 단순히 추억을 통해서 그들이 추억을 통한 확신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해 주어서 그가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신을 있었는가? 제가 앞과 뒤를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기도를 부탁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로 삼아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에서 우리 헬퍼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또 은혜의 방편이자 그리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라는 통로를 지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줌아웃해서 한번 들여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이 정신적인 불안의 태풍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에 그리고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자기가 이 태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지현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역자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출발은 잘했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지에서 그 선교사의 어떤 사역을, 그 선교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사역지에서의 능력과 축복을 사역자 자신의 경건과 열심에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도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정지현 전도사님을 파송하는 이 시간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붙들고 그리고 계속하여 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지현 전도사님께서 이제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에 있는 한병섭 선교사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병석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일부만 끌 겁니다. 김동인 목사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병섭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몇 개월 동안 일본에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 정지현 자매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여러 많은 곳에서 훈련을 받아오셨고 언제나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MTW, Mission to the World란 이 선교팀은 미국 선교팀인데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선교팀인데요. 그동안 MTW 일본 선교팀에서는 근데 그 일본에 갔을 때 미국에도 이제 PCA라고 그 교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일본 장로교 PCJ가 있거든요. 근데 이 MTW와 PCJ가 선교 협약을 맺어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약 3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치바현을 중심으로, 치바가 한 동경에서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걸립니까? 치바현을 중심으로 나고야, 동경, 또 신누라야스, 그리고 오사카 등의 교회 개척과 신학교, 그리고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학교 등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 팀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을 위해서 7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치바팀도 35명의 선교사 가정과 35명의 일본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 팀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저로서는 준비되어진 한국의 성도님들과 미국팀, 그리고 현지의 일본인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병섭 선교사님이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미국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낸 그냥 한국인 선교사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낸 한국말을 하는 선교사인데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를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은 일본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어른과 아이들의 영어 교실, 그리고 클래식 기타 교실, 애프터 스쿨, 유치원, 초등학생 학습, 페런팅 클래스, 최근에 시작한 카페 사역을 통하여,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카페는 한국에 있는 본죽 기업이, 이제 본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흉덕에 있는 것은 그냥 본죽이고, 본죽 앞에 보면 M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미션, 본죽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용을 선교를 위해서 쓰는 카페인데요. 일본에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제가 알기에 본죽 M 미션은 거기에서 나오는 선교 수익금의 10분의 1을 본사로 보내면 본사가 전 세계에 있는 M 미션에 있는 그 비용을 받아서 또 하나의 이렇게 미션의 카페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선교 지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선교사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 카페인데, 지금 그 교회 자리에 카페가 이제 쓴 겁니다. 최근에 시작한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의 섬김이 사역, 구제 사역, 그리고 보육원 사역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교회에서 정지현 간사님을 저희 선교지에 보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이 진행되리라 생각되며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교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자매님을 신앙으로 이끌어주시고 일꾼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습교회와 저희 이치하라 메꾸미 노모리 교회가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석 선교사 드림. 우리가 이 편지를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거 며칠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제가 주보 뒤에도 썼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지체인,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이 지체인 정지연 자매 간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지연 간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한습교회로 부르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사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각자가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사명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첫 케이스가 지영 간사님의 파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단순히 한 자매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한 교회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우리가 산울교회라는 곳에서 이 교회가 분립되어서 나왔습니다. 분립개척이라는 귀한 성김의 빚을 지은 이 한습이 이제는 한 교회를 파송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귀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8년이 되어가고 있는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교회인가를 보여줍니다. 큰 교회는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길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해서 길을 내어드리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교회는 작지 않고 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습지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십 모임들이 있었는데 안수신대로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선교 작정에 관해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작정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왜 지금 선교 작정을 해야 되냐면요. 정지현 선교사님이 지금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비자 신청 소리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태형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모실 때도 그랬습니다. 부목사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실 수 없고요. 이 교회에서 교인들의 서명 날인과 또 성도들이 이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를 드리고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반드시 기입돼야 됩니다. 기입되고 이것이 노회에 올라가서 노회에서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을 받을 만한 거 허락이 돼야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지현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파송되어서 피자를 받으려고 하면 파송하는 교회가 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를 매달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도와야 될 건가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에 대한 이제 그 선교 작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산울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산울교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가 나올 때 성도들에게 마지막 10의 1조를 더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10의 1조를 더하고 우리가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어떤 비용들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고 선교 작정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에 가보면 의외로 정착비가 많이 듭니다. 집을 구해야 하고요. 또 처음에 들어갈 때 비자 비용도 들고요. 집세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달, 둘째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정착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의 선교 작정도 있지만 또 정착비용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작정 말고 우리가 그냥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연 간사님, 지연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정착하는 정착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정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 헌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선교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 작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수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섬길 때에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쭉 이름과 사역을 얘기하고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각자 그냥 원하는 대로 섬기는데 이 선교사님을 도우는 선교의 작정의 기간이 금년 12월에 마쳐지고 내년 1월 달에 새롭게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할 작정을 좀 당겨서요. 지금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분들은 12월까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 작정은 내년 1월부터 할 작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정지영 선교사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작정하려고 하는 것은 2019년도 새롭게 작정할 선교사님들 포함한 선교 작정을 저희들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주에 한습지기 모임에서 선교 작정에 대해서 방법했습니다. 방법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배 후에 우리 선교 위원 선교부장이신 우리 이항익 우리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는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지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정지연 전도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교비자 신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서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비자 신청을 위한 후원금이 잘 모금될 수 있도록. 이게 비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파송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에 들어가는 시간과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이 후원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 파송을 준비하는 교회와 교인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파송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큰 카테고리 세 번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역에 지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한 달 일본 한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있으면 방을 두 개나 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선교팀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한국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들었고요. 네 번째,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숲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인 본주 카페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은혜의 숲교회를 섬기는 한병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네 번째, 카페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를 위해서, 다섯 번째, 일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들을 두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